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유창함입니다.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반 교재에 이 제목이 복음의 언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보면 원제가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부제는 뭐냐면 일상에서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 네. 일상에서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라는 부제입니다. 사역반 첫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피니까 첫 장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여러분들 당황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성장반을 했고 제자반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반에 왔는데 첫 페이지가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라는 제목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한 28페이지쯤에 저자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신자라고 했는가? 그 의도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불신자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죠? 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유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우리는 불신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은 복음의 유창한 삶을 사는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처지를 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계를 허물고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경계를 허물고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자, 세 번째는 명예로운 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명예로운 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유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원본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다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28장과 29장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었던 남유다가 이제 위기감을 느끼겠죠.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던 아수르에 멸망한 거죠. 남유다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과 동맹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동맹 조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 현재의 이 현실의 위협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힘과 결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선지자가 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구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견고한 기초돌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힘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인용할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견고한 기초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 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이 뒷부분에 보니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재표현되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재표현됩니다. 다급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다급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더 이상 나의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한번 보시면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펼쳐든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의 언어로 이 말씀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 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 심지어는 이 제사장 이 리더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말들을 그들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들을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28장 쭉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역시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올렸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애주증제하던 생명보험 증권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세운 그 모든 면밀한 대책들은 그저 착각과 거짓의 꾸러미일 뿐이었다. 재난이 닥쳐오면 너희는 아스러진다. 아침에도 재난, 밤에도 재난, 재난이란 재난이 다 너희를 덮친다.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움츠러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다녔는지. 나는 괜찮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나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급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좀 뒤져보고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좀 남았습니다.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공부합니다 라는 이 말.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네, 당연한 말인데 이 이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패션, 문화, 그리고 유행하는 것들, 최신 이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비용을 할애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사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어떤 신조어냐면 and wacky 뭐 이런 신조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A-N-T-W-A-C-K-Y 제가 발음이 좀 후질까 봐 스펠링으로 and wacky 뭐 이렇게 해서 묵음해서 반박, 엇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and wacky라는 이 단어가 신조어로 등장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이제 영국 리버풀이라는 동네에서 방언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대에 뒤떨어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당신도 머지않아 옛날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d wacky. 여러분들 영어 쓰실 때 한번 써보세요. 네, 이 단어가 얼마 전에 그 옥스퍼드 그 사전 있잖아요. 거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을 보면 집단 문화의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눈치를 좀 잘 봅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기사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단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고가 패딩, 롱패딩. 네, 이게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수십만 원, 뭐 백만 원까지 이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풍이 있었던 유행이 있었죠. 내가 입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네. 내가 입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이 크루에 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조르고 아빠를 조르고 용돈을 모아서 막 조르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사는 이 아이들을 등골 브레이커다 뭐 이런 단어를 또 썼다고 합니다. 네, 나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죠. 네, 마음이 불안하고 네, 내가 입지 않고 나만 빼고 다 입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놓치는 것들만 생각납니다. 자꾸 놓친 것만 생각나요. 그때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그때 샀으면 지금 두 배인데. 네, 이 놓친 것만 생각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슴앓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급하게 생각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낙심하는 표정을 주님께 예,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예, 세상이 부끄럽다 여기는 것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시고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안해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점을 여기에 찍어야 됩니다. 이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부끄러운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거짓 소망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처럼 거짓 소망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내 처지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경계를 허물고 은혜를 나눕니다. 경계를 허물고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래요.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고 복음의 부요함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는 없어요. 3장 말씀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조금 낫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조금 낫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낫고 귀족이 평민보다 낫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낫고 어른이 아이에 비해서 낫다, 이런 선입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격도 동일하고 조건도 동일하고 결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이에요. 스캇 솔즈라는 사람이 책을 내었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편가르기를 넘어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복음은 편가르기에 전혀 관심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양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품을 수 있겠는가?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선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 독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러한 말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은 싫다. 예, 간디의 말인데 이 책 안에 또 인상 깊게 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온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한번 엮어서 지금을 성찰해보면 정말 수많은 경계들이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연애,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 주제가 정말 빠지지 않아요.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할 때 정말 빠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면 분별력이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네,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눈빛으로 하시는 건 보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이고 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훈련생 중에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제가 한번 좀 각색을 해봤어요. 각색을 해봤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실제로 여동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집에서 맨날 씻지도 않고 뭐 맨날 뭐 먹기만 하고 네, 정리 안 하고 네, 그런 제 여동생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멀쩡한 남자를 정말 제가 봐도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니까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남자애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 아, 저 남자애가 우리 집이 돈이 많은 줄 착각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남자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라는 것에 제 이 마음에 화가 올라왔습니다. 화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믿음도 떨어질까 나는 걱정스럽다. 어르고 달래고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오빠가 목사인데 목사 체면이 있지. 아빠, 오빠 체면이 있잖아. 오빠 체면 좀 살려줘. 막 설득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아버지도 목회자, 우리 어머니도 30년을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이 명성을,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냐?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화가 수그러들지 않는 거죠. 주님과 긴 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질책하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가 목사 되더니 경계선이 많이 생겼구나. 나는 목숨을 내놓고 담을 허물었는데 너는 목숨 걸고 벽을 세우는구나 라는 주님의 질책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로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시간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다 엮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계들을 세우고 있는가. 이러한 선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벽을 세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무너졌던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한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 자로서 해쳤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아주 존엄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존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치를 세울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 한 사람의 자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경계를 그어서는 안 되죠. 조직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급을 나누거나 차이를 두는 그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한 책이 있죠. 네,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존 바클레이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한 꼭지를 발췌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셨는데 이 가치가 서로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가 뭐냐면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가치를 존엄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유창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또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 받을.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무엇으로 구원 받았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 받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로마서 말씀 볼 때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그 앞부분 26절과 27절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 받았는가? 26장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수치라는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얼마나 위급했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분기신 그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군림하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제발 그 말 좀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유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모멸감을 당하고 수모와 수치감을 느낍니다. 먹을 것은 이제 하나도 없죠. 모든 삶이 파괴되었고 모든 부분이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 명예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반응을 하시는데 2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습니까? 예, 수치, 부끄러움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를 다시 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에서 건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파렴치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래요. 재산은 무엇입니까? 재산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명성이 달려있는 공동자산입니다. 이 재산을 잘 유지해야 가족의 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이 유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집안은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아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거죠. 아버지가 후견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아들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아버지의 명성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가족의 이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아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그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를, 명성을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탕진하게 되죠. 네, 가난합니다. 가난하게 되죠. 네, 이 수치가 이 아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이 상황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유대인 그 정결법상 부정한 동물인 돼지,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했던 이 아들이 그 수치가 이 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정말 놀랍게 보는 이 반전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보였을 때 달려갑니다. 이 가부장적인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들을 봤을 때 멀리서 보이자마자 달려가는 그 모습, 껴안고 입맞춤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의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 가문의 명성을 추락시킨 이 아들을, 타락했던 이 아들을 여전히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당시에 큰 잔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에 이 손님의 명예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수치를 거두어들이고 아들의 명예를 최고로 높이겠다라는 아버지의 반응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 장신구, 옷과 장신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신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모습을 1세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죠. 자격 없는 은혜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는 이 후견인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사람만 피후견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 약속했던 이 말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수치스러움, 추락된 명예, 부끄러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수치의 기억과 경험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지울 수는 없죠.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명예로운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수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유창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치심,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소외, 그리고 관계가 단절된 그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가했고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내 모습, 노출시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은폐하죠. 누구에게든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의 삶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자신을 연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수치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고 주먹으로 맞았고 조롱과 모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군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와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과 그 지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얻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얻으신 이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명예가 아닙니다. 주어진 명예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점이 찍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두는 것.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소망을 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된 소망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이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렌즈로 보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예와 수치가 전복됨을 축하해야 합니다. 서로 축하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예로운 이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수고스러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얻은 명예입니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선교적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의 유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두 번째로 경계를 지우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예로운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일상의 방점을 다가올 영광의 소망에 두는 것,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신경을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깨끗이.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경험하는 수치심, 자기 비하, 자기 소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삼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